예, 오늘부터 저희가 성막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창세기 강해 그리고 계시록 강해와 마찬가지로 강해 노트를 저희가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강해 노트는 keepbible.com이라고 하는 저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자료실에 가셔서 문서 자료를 클릭하시면은 그럼 성막 강해 노트라고 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한글 그 노트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만든 그 성막 강해에 대한 10페이지짜리 PDF 파일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종류를 이제 제가 올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보시도록 하고요. 여기 파워포인트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파워포인트를 쓸 때도 있고 쓰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파일 자체도 나중에 PDF 파일로 만들어서 거기다 올려놓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칼라로다가 성막의 그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의 의미가 어떻고 그 칼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여러분께서 그 노트를 보시고 그리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뭐 우리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 한영대역 관주 성경이나 스타디 성경 갖고 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 교재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명의 말씀사에 가서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그 성막 교재가 몇 개가 있나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아마 한 4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 디한 박사가 지은 성막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문서선교회에서 니드햄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성막에 나타난 예표의 실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전도 출판사에서 만든 황금집이라고 하는 이렇게 칼라로다가 한 60페이지 정도 이 성막에 대해서 그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있는 그와 같은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되어 있고요. 저자 이름이 R.O.U.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 서신사에서 나온 F라고 한 사람이 지은 성막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종류의 책이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그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서 노트를 보시면서 이런 책들을 아마 여러분께서 참조하시면은 그러면 이 성막 공부를 따라가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성막을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좀 사이트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석사학위 논문을 쓴 그러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도서관 그 자료로 가서 성막에 대한 것도 들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성막에 대한 비디오 강의 아니면 지금까지 성막 강의를 많이 하신 분이 아마 강문호 목사님인가 하시는 분이 성막 강의를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시간이 사실 좀 있으면은 저도 한번 좀 그분 강의를 한 10시간쯤 아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없어서 저는 그냥 저 나름대로 여기 파워포인트 이 자료는 미국의 그 로즈라고 하는 그런 그 출판사에서 만든 그 성막에 관한 그 파워포인트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이 모음집에 약 한 120개 정도의 그 이런 칼라 차트가 이제 그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한 그 120개 중에 한 반 정도는 그림이고 반 정도는 설명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저희가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 칼라로 다 되어 있는 이 그림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막을 공부하는데 여러분께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참고 교재를 가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성막 이렇게 가서 그 책을 읽어보시면 그냥 시작부터 뭐 성막에 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이런 뭐 사진이 있고 이거 설명하고 하는 그게 그냥 앞으로 쭉이나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 얘기로 이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도대체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필요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가 되면서 결국 맨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제가 나눠드린 그 노트 가서 보시면은 처음에 예배와 대신 속죄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제목에 그 글이 있을 겁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일단 예배 드리려고 오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이 성막이 나오기 전에도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성막이 나오기 전에 짐승의 그와 같은 그 희생 제물을 분명 여기 파워포인트 여기 이 사진에 보듯이 보시면은 이 안에 이렇게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런 번제 단이 있어서 거기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어떤 예배 처소를 주시기 전에도 이미 창세기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짐승의 희생 제사를 요구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죄 없는 짐승이 이 피를 흘리고 죽어서 그 피가 죄 있는 그런 그 사람의 그 혼을 대속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은 성경에 처음부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개념이 이제 구체적으로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한 하나님의 선민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서 그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청각적으로 이 내용을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여주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형을 우리 예수님께서 실체가 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오셔서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는 것 같은 일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게 다 끝난 다음에,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천년왕국에 이제 성전이 또다시 세워지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통치하신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 다시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데가 바로 성전을 포함하고 있는 그곳이 성소가 있는 그와 같은 곳, 이 성막이 있는 그와 같은 그와 이 본 거지가 이제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그런 개념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막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예배가 무엇이냐, 또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속죄를 받을 것인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그와 같은 처소가 필요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처소가 필요한데 구약시대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정해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시청각적으로 내가 거하는 곳을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양식을 보여주신 그와 같은 그 건물이 성막이다. 자, 그러면 성막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또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우리 가서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와 같은 그 목적은 뭐냐 하면, 또 우리를 지으신 그런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우리를 이제 지으셨다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있는 말씀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가서 보시면은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또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과 창조 세계를 만드신 목적은 여기에 주님을 그것들이 모두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우리가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라고 하는 개념에는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무릎을 굽히고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 이와 같은 그 의미가 들어있는데 결국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 그것이 결국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그거를 커다란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 예배라고 하는 걸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그 다음에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이제 받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만드셨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사탄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한다고 하는 의미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본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는 이 영적인 그와 같은 어떤 파워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그와 같은 능력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그와 같은 상태가 돼서 하나님의 존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이제 타락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중단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시는 일이 뭐냐 하면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그걸 사용해서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찬양을 받고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하면 그 전까지 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줄 이렇게 사람이 알 수가 없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다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가 한 번에 다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게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더 완전하게 이렇게 주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냐면 너희가 내게로 나오려고 하면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 문제란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창세전에 준비해 놓은 그와 같은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와 같은 대신 속죄 그 희생에 의해서 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와 같은 장벽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4천년 동안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말라기가 이미 진행되는 그때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천년 동안 계속해서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피가 흘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를 흘린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간주하셔서,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가 열려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정말로 완전한 그 희생제물, 그 제물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많은 대언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대언하고,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 가서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대신 속죄를 하고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와 같은 말씀을 대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언제 오실지,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대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약 4천년 동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주어지면서 누구를 이렇게 계속해서 가리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가 쭉쭉쭉쭉 이렇게 점점점 나가면서 완성이 되고 완성이 되고 완성이 돼서 그 계시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와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게 될 때에, 그래서 거하시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신 그와 같은 대신 속죄를 영원히 단 한 번에 이렇게 이루시게 됐을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와 같은 계시의 어떤 그 한, 여러분 이렇게 타원을 이렇게 보시면 타원, 이렇게 원은 그 안에 중심이 하나뿐이 없어요. 근데 타원은 그 안에 중심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심이,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 전체를 타원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그 타원의 중심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초림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는 그런 중심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재림이라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림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중심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시를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모든 일의 대부분이 초림 때 이제 이루어지게 됐고, 그때 이루어지지 않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그와 같은 모든 예언들은 재림 때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대신 속죄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으로서의 그 계시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완전하게 단 한 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또 참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이 무엇인가, 그걸 이루려면 대신 속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신 속죄가 무엇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시를 주시면서 그 계시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계속해서 보여주시다가 드디어 맨 마지막에 모형이 끝나고 실체로서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성막의 모든 것이 완전히 이제 성취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 성막 그림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그 이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뜰 안에 가서 보시면은 지금 막 이렇게 이게 연기가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연기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저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빛처럼, 그걸 우리가 영어로는 쉐카이나 글로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쉐카이나 영광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냥 엄청난 것과 같은 그 빛이 이렇게 발생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에스겔서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극도로 이렇게 타락해서 죄를 짓게 되니까 맨 마지막에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저 쉐카이나 영광, 이거 영광이요, 그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예.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가 지금 저 지성소의 저 영광으로 이렇게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연기가 아닙니다. 저게 빛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바로 앞에 이제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있는데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그 앞에 지금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 올라가는 건 그건 연기입니다. 지금 짐승이 이렇게 희생이 돼갖고 지금 그 안에서 태워지니까 계속해서 이제 연기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는 대신 속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하나님이 시청각적으로 아예 눈으로 너희가 확실히 보고 그리고선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러면 죄를 속죄할 그와 같은 희생 예물이 있어야지, 그 희생 예물이 없으면은 그러면 죄가 속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희생 예물이 살아 있으면 죄가 속죄가 안 돼요. 어떻게 돼요? 희생 예물이 반드시 죽어서 피를 흘려야, 그래야 이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하나님이 보여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신 속죄 이 개념이 이제 어디에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냐면 성막을 배울 때 이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막의 그 개념은 출애굽기 25장 이후부터 이제 성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옛날에 이 성경의 그 역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구약의 기간이 대략 몇천 년이라 그랬어요. 구약이 4천 년, 그 다음에 신약이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2천 년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만드신 때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났을 때 누가 태어났다 그랬어요? 노아가 태어났어요. 노아가 태어난 이후로 약 1000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약 1000년이 지났을 때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까지가 대략적으로 1000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은 아브라함부터 모세 사이가 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사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 한 중간쯤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약 몇 년 전에 출애굽 사건이 생긴 거예요? 1500년경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 기록된 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쯤에 기록이 된 겁니다. 1500년 전쯤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성막의 이 그림 해서 보고 계시는데, 이 성막이 실질적으로 세워진 게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쯤에 세워진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기간이 얼마가 있었어요? 첫사람 아담부터 얼마예요? 2500년이 있단 말이에요. 2500년. 그 2500년 동안에도 그럼 대신 속죄가 있었냐? 대신 속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신 속죄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다, 이방인 그 모든 민족을 하나로 취급해서 그렇게 다루셨어요. 특별한 선택한 그런 민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선민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신정 국가 체계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 야곱에서 그 열두 아들이 나와서 그 열두 아들에게서 결국 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사람이 늘어나갔고, 그렇죠? 약 200만 명까지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갔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국가를 형성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처음에 250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대신 속죄를 통해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대신 속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첫사람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내어 쫓으신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대신 속죄의 제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 아담과 이브에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것은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거의 없어요. 뭐로 해요? 신약시대는 다 믿음으로.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물론 이와 같은 그림을 통해서 시청각적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와 같은 시청각적으로 뭘 보여주고 짐승을 진짜로 잡아 죽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성막을 좀 이렇게 찾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제 몇몇 사이트들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막을 강조하는 것까진 좋은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성막 제사를 지금도 드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 강요하다시피 그렇게 그 강조하는 그와 같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건 다 이미 지나간 겁니다. 모형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다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면서 여기 성막에 행하던 그런 모든 일들은 다 뭐가 된 거예요? 옛날 과거 일이 된 거예요. 저기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막을 강조하다 보니까 물론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우리 신자의 모형을 찾아볼 수 있고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좋은 걸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좋은 것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거를 강조하다가 잘못해갖고 뭐 염소를 지금도 잡아서 죽이는 거를 말이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뭐 보여준다 그러고 그런 일들을 행하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우리가 알면 되지 왜 염소를 지금 잡아갖고 그렇죠 피를 기나 흘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지금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좀 유의를 하셔서 혹시 나중에 이제 성막 다른 비디오를 보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좀 이런 거에 신경을 좀 쓰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먼저 가서 보시죠. 사람이 이제 죄를 졌습니다. 사람이 죄를 졌는데 아담이 누구 때문에 죄를 졌다 그래요? 이브 때문에 죄를 졌다 그러고 이브는 또 뱀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그래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이제 않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와 그 다음에 뱀에게 이제 저주를 내리고 창세기 3장 21절 이제 가서 보시면은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처음으로 가죽옷이 나와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죽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죽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면서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 전엔 수치를 뭘로 가렸어요? 앞치마로 가렸는데 그 앞치마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무화과나무의 잎으로 에이프론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앞치마를 만들어서 앞만 가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죽이시면서 너의 그 수치가 왜 생겼어요? 죄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죄 때문에 생긴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만든 그와 같은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 그걸 다 만든 그 앞치마 그거를 성경은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 의식이나 종교 행위로는 사람의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부끄러운 그런 모습, 사람의 수치 이런 걸 가릴 수 없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냐 하면 죄 없는 짐승이 아니면 죄 없는 무엇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서 피를 흘리게 될 때 그 사람의 수치가 가려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에덴 동산부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실 때 대신 속죄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이 대신 속죄 개념이 어디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창세기 그것도 에덴 동산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창세기 4장에 가서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3절 4절에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 주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는데 가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돼서 이제 가인이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가서 보니까 아벨이 기름을 갖고 왔다 그랬어요. 기름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야 되죠.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가인의 이 제사에는 피를 흘리는 그런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희생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도 열성을 다해서 열심을 해갖고 이렇게 농작물을 가져온 겁니다. 그냥 얻은 거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벨도 열심으로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뭐가 없었다고 그래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아담과 이브가 자기 아들들에게 이걸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래서 짐승을 죽인 이와 같은 상태로 그런 대신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가려야 된다 분명히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걸 무시한 거예요. 아 그게 뭐가 필요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한 거에 10분의 1이든 10분의 2든 그것만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지 하고 믿음이 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사건에서도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대신 속죄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속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의 헌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쭉 얘기가 이제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8장 또 넘어가시면은 창세기 8장 20절 가서 보시면은 이제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계속해서 악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합을 해서 땅에 거인 족속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유전자 조작이 일어나서 유전자의 변형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종족이 이 땅에 생겨나서 그 종족이 번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노아의 그 식구 7명만 따로 떼어서 그래서 방주 안에 이 사람들을 넣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온 세상에 인류가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노아와 그의 일곱 그 가족과 그 다음에 거기 타고 있던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 방주에 있다가 나온 이후에 8장 20절에 노아가 처음으로 또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다.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다시 대신 속죄를 위한 그와 같은 정결한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 이것도 언제 된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다시 열린 겁니다. 맞죠? 아담이 있었던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은 완전히 물에 의해서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지금 노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지금 또 열리는데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이 사람들이 땅에 내려오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대신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아시죠?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서 순양을 발견해서 그래서 그 순양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기서도 또 뭐예요? 대신 속죄. 대신 속죄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그렇죠?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하던 사람들에게서 드디어 12명의 아들이 나와서 그 12명의 아들과 그의 모든 식구들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갔어도 여전히 믿는 사람들은 뭘 했겠어요? 속죄를 얻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계속해서 드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거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일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킬 때 1월 14일에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이렇게 집들을 넘어가게 될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는 그와 같은 집은 넘어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그 피가 없는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장자와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하다가 자유의 몸을 얻어서 이제 새로운 그와 같은 어떤 나라를 시작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또 뭘 보여주는 거예요? 대신 속죄가 필요하다. 맞죠? 그래서 대신 속죄라고 하는 게 뭔가 시작이 되려고 하면 그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대신 속죄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이제 나왔어요.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불신 생활을 40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떠돌아다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한테 올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걸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늘에 있는 성막이 있어요. 그 하늘에 있는 성막의 양식을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막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성막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본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패턴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 패턴을 이렇게 그리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너에게 줄 테니까 그 패턴 있는 그대로 땅에 내려가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 나와 경배하려고 할 때는 이 성막에 있는 그림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없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짐승을 잡아 죽이고 짐승을 태워 죽이고 짐승을 조각내서 죽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죄가 깨끗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시청각적으로 증명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죄가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신 속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개인 개인에게 그렇죠? 그 전까지는 어떤 공동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공동체가 그 전까지는 있었지만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그럴 때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집트에 종살이할 때 이집트 사람들은 소를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소가 가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농사 짓는 거 이런 걸 좋아했지 이렇게 목축하는 일을 싫어해서 목자를 미워하고 목자, 소 이런 게 나오면 이집트 사람들 그걸 아주 가증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이라고 하는 그 지방으로 한 군데다 모아놨단 말이에요. 딴 데 퍼지지 못하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공적으로 어떤 이런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파라오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좀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왜? 여기서 드리면 우리가 이게 소도 잡아서 죽이고 이렇게 다 하면은 그건 이집트 사람들이 미워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피해서 광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테니까 우리가 좀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그 전에 존재는 했지만 이집트 땅에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은 어떤 공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백성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죄들의 용서를 받고 이렇게 피를 흘리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속박의 집에서 풀려나면서부터 드디어 이 일을 공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나라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렇게 예배해야 될 그런 존재다 그렇죠? 이걸 가르쳐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예배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모형 그러니까 모형은 왜 모형이 필요한 거예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모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모형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이와 같은 그 성막에 대한 그런 공부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기록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서 알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을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그와 같은 서신서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성막과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제사장과 그렇죠 이런 모든 제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을 하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거 제사장 제도를 주지 않았냐 이런 희생 제도를 주지 않았냐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게 예수님이시다라고 한 사실을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성막과 여러 가지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갖고 그래서 요약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과 같은 그 서신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도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번에 성막을 공부하면서 성막 공부할 때마다 한 번씩 예, 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면이 없느니라. 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면이 없느니라. 사면이 없다는 거예요. 죄들의 사면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성막을 공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면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피 흘림이 없은 즉 사면이 없느니라. 뭐의 사면이 없어요? 죄들의 사면이 없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성막을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막 영어로는 성막은 태버나클이에요. 태버나클 성막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또 25장 1절 9절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성막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라를 형성했잖아요. 자, 그럼 나라를 형성했으면 예,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냐 이겁니다.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냐 이거예요. 예, 구약시대는 신약시대하고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성령 침례를 통해서 예, 신자가 거듭나게 될 때 그 신자의 예, 마음속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영원히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여기 살든지 미국에 거하든지 한번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 성령 침례를 받으셨으면 그럼 어딜 가든지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계시다가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약시대에서는 사실 예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꼭 예배당에 모이지 않아도 예배가 어디서 이렇게 드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상황이 그렇지 못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인가 또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그렇죠? 어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은 뭐 하는 데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다.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소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그와 같은 공적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막의 개념만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특별히 성막이 필요 있었을까요? 없었죠. 하나님하고 같이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성막이 필요해요? 하나님 만날 필요가 하나님하고 같이 걸어 다니는데 무슨 공적인 장소가 필요하고 그런 거 필요 없잖아. 하나님하고 직접 이야기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직접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만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때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 아담이 이제 타락한 이후에 이제 아직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기 전까지는 개개인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맞죠? 에노스라고 한 사람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 이후에 나온 노아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다 각각 자기가 욥도 아브라함 시대 사람인데 욥도 각각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됐어요. 자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니까 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그와 같은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 쉐카이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저걸 보면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보고, 어우, 저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데구나. 예. 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보면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니까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데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냐면 참 성막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참 성막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마태복음에 가서 보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에덴 동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 직접 이렇게 말을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있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 자신이 성막이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성막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 성령님이 오셨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곧 성막이 된 거예요. 우리가 곧 성전이 된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여럿이 모이면 이게 교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면 이 교회가 되면 이 교회 안에 성령님의 영이,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이 교회 자체가 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와 같은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 그럼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다 끝나요. 교회 시대가 이게 다 끝날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또 뭘 세웁니까? 성전을 세우고 그게 성막이에요. 또 성전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끝나서 이제 대환란 기간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에 뭐가 세워져요? 예,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 또 세워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 에스겔 성전이 끝난 이후에 드디어 뭐가 열려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거기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예. 하나님의 참된 성막이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뭐 누가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고 걷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그와 같은 장소가 돼요. 그게 뭐하고 비슷해요? 에덴 동산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시고자 했던 그런 일이 마귀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타락함으로 그 일이 틀어지게 된 것을 하나님이 인류 역사 뭐 7천년이든 8천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 그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원을 시켜놓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만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모든 민족들과 또 교회에 속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면서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루어지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봐야지 성막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자꾸 짐승 잡아 죽이고 뭐 지금도 염소 피를 이런 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일부고 예, 처음부터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성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주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셔도 무리가 없어요. 성막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 성막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성막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가 성막인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하고 승천이 필요하고 재림이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필요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도 그런 의미로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막이 그냥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하고만 상관이 있는 무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너무 편협된 그런 생각이다. 성막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르는 그 전체 하나님의 그 역사의 전체 기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그와 같은 일이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